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운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기도에 마련하신 교회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같은 운명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위나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섬기는 자리밖에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섬김이나 권면에 있어서 인간적인 이유가 개지돼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인간이 서로 좋아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의 이유는 전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권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관계,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고 관계를 지속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이런 근거를 분명히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바울 같은 사람을 오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만나고 살아간다면 영혼 속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서로를 더욱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하늘의 이유 때문에 가고 하늘의 이유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에서 선배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선배로부터 받은 얼차례라고 하나요?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밑에 들어온 졸병이라고 그러나요?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 자기도 위에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해서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나오게 되면 정반대 입장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참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죠. 군대의 인연이죠. 2년의 생활 속에서도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사회에 나와서 괴로움을 겪고 서로의 관계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영혼을 향해서 가는 관계, 평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가는 관계라고 할 때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성을 보고 디도와 함께 마케도냐에 있으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7장이 전체의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디도를 보내놓은 입장에서 바울은 그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우들이 내가 보낸 이 디도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또 편지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상당히 두려웠고 걱정했던 것들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7장 마지막에까지 이 말씀이 가겠습니다만 이제 8장, 9장은 또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이야기가 되니까 대개 남은 고린도 후서의 끝까지의 말씀이 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행했던 것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해명의 내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모두는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 했어요? 교회를 배라고 할 때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다른 입장이 될 수 없는 거죠. 풍랑을 만나면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순풍의 좋은 바다 경관을 보면서 함께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도 같은 배에 탔다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쓴 소리를 한 것은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그들의 듣기에 아픈 소리도 쓴 소리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우들은 잘못된 교사들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 바울의 가르침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점점 멀어지고 바울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던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다면 복이 되겠지만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저 왜 저렇게 말할까?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으로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 되거나 은혜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운명을 늘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석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라. 2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복음을 전했지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 쓴 적도 없고 그들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속이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있게 하는 그런 말씀드림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이 지금 마음이 어쩌면 바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좁아 터져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미 우리가 앞장 6장 13절에서 그렇게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여유가 있으면서 바울을 향해서는 마음을 전혀 열지 않는 안타까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건전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잘 듣지 않으면서 본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단들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와서 퍼치면 거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귀를 잘 기울이는지 몰라요. 사람의 귀가 사실은 진리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거짓을 향해서 귀를 열어주는 이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실은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마음의 공간을 좀 만들어 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바늘끝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좁아 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게 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바울이 오죽하면 마음을 넓히라 그랬겠고 또 마음을 열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므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을 공간을 마음에 가지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살게 하려고 이런 권면을 한다.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오늘 제목의 말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같은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라면 이런 같은 운명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결코 정죄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마치 나만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효과가 다른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때로는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이 받지 못하고 고깝게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거지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남녀의 문제 또는 우상의 문제 이런 모든 지적들이 그들을 정죄하고자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또 만약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하는가? 비록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이 없지만은 고린도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든 가족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해서 내가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거나 고칠 것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대상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추세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려 든다는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앙의 부분에서 사실 원수를 삼으려고 지적하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씀을 가진 종이라면 말이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른 지적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됨을 지적받으면서 그걸 기쁘게 아프게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자기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에도 싫어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지적을 받고 그 지적된 말씀 때문에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책망하고 또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함께 살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이라면 돌아보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같은 운명이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독거리고 또 일깨워 주는 거지요. 사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옆에서 힘겹고 어려울 때 격려하기도 하지만은 잘못될 때 지적을 하는, 책망하는, 바로 옆에 앉아서 책망하는 그것도 역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진실이 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같은 감격을 고린도 교회가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은 주님의 바른 종이라면 상대를 해롭게 하려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고 또 속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이죠. 이 전제를 합니다. 만약에 상대를 속이거나 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다면 그 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될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듣는 그게 뭡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회개를 이루는 이것은 바로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종국적으로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3절을 보겠는데 역시 또 이렇게 공동 운명체적인 우리의 관계는 작은 것이 큰 위로가 되는, 아주 하찮은 것도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그런 관계가 돼야 가족이죠. 아내들은 남편의 하찮은 칭찬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작은 격려가 힘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늘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작은 영광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일꾼들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육체가 편치 못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음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다면 우리야 더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다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까? 때로 이런 입장에서 책망이 나에게 쓴 약이 되어야 되는데 책망을 책망으로만 듣는다면, 미움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열매를 결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처지는 이미 1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형 선고, 딱 죽은 줄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은 왜라고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죽을 경지에까지 몰아넣는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딱 죽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나 백성들도 답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지만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단련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시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견디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만큼 성숙하고 자랍니다. 신앙이 튼튼해집니다. 그런 기회로 안타까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니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있었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겪을 수 있는 답답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동물과 다를 게 없겠죠. 우리 내적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견딜 때 위로가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도가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기고 믿음의 견고에 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구나. 그걸 보면 어때요? 자기가 겪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런 어려움을 견디고도 이길 수 있다면 그러면서 나도 용기를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만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이나 고통은 잘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담대해지고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니죠. 작은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기쁨을 결과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소화하기만 하면 이게 전제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감당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쁨을 결과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사도는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고린도교회에 보내놓고 가슴이 우리말로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디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할까?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로 인해서 저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염려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박대한 것이 아니라 환대를 했고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욱 기뻐하고 바울이 지적했던 그런 모든 신앙의 과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마케도냐로 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지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염려와 고통 속에서 안팎으로 힘겨웠지만은 결과가 결국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반응으로 바꾸심으로써 기쁨을 결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기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고 붙든다면 이것은 큰 기쁨을 결과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입니까? 또는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우들과 바울과 디도와 같은 한 마음으로 소화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결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8절 9절입니다. 결국 이렇게 좀 혹독한 표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이나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종류가 세상을 위한 것이냐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냐 예수도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근심의 결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권면은 근심을 주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에서 주는 권면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기뻐하게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기쁨을 만드는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매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을 때 바울을 통해서 매질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됐을 때도 주님은 매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한 매질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을 통한 매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매질은 언제나 짧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견디기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진노는 3,4대까지 당대에 끝나고 은혜는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매질은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매실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해놓고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전한 것이 잘못됐는가? 혹시 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에서 믿음에서 나온 권면이었다면 반드시 뒤에 돌아가서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사람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제게나 제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은 절대로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심이라는 거지요. 다음 주에 선한 근심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10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다면 결과는 망함이 아니라 회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예수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순간순간 근심할 수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 운명을 가진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 속에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권면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마지막 도착지가 다를 것입니다. 영광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어떤 권면도 믿음으로 소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일꾼들도 때로는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거나 크지 않으며 영은 변함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게도냐에서 바울도 안팎으로 근심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결과는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 회개의 모습이었고 바울을 다시 신뢰하게 됐다는 감사의 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 아픈 권면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상함보다는 회개의 이름으로 더불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힘겨운 말씀도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로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는 같은 천국을 향해 가는 같은 운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